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 연방 교도소를 탈옥한 마약 왕 호아킨 구스만이 8일 7개월 만에 잡혔습니다. 엘리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임무 수행, 우리는 그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자는 미국 AP통신에 구스만이 고향인 시날로아 주의 로스 모치스에서 해병대와 총격전 끝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제보를 받은 뒤 8일 새벽 로스 모치스의 한 가옥에 들이닥쳤고 즉각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5명이 사망했고 6명이 체포됐습니다. 해병대원도 1명 다쳤습니다. 멕시코 당국자들은 지난 10월부터 북서부의 시날로아주에서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구스만은 지난 7월 감옥 밑으로 1.5km의 지하 동굴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서안 지구에서 자국 군인들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인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9일 서안 지구 요르단밸리 북부의 검문소를 지키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인 2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으며 이스라엘군이 현장에서 총을 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3일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성직자인 랍비를 살해한 팔레스타인의 가옥을 파괴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충돌로 현재까지 이스라엘인 22명과 최소한 138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팔레스타인인 3명이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흉기로 위협하려다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추종자를 자처하는 남성이 7일 밤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왼쪽 팔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곧바로 용의자를 향해 응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으나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30살의 남성 에드워드 아처로 밝혀졌으며 경찰에 최소한 11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과자인 아처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은 2013년 한 경찰관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이후 아처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아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ISIL에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날 범행도 이슬람의 이름으로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군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8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대원을 최소 17명 사살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 지역에서 7명을 참수한 직후 실시됐습니다. 당국자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인접한 난가하르 주의 아친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ISIL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난가하르 주지사 대변인은 VOA에 ISIL이 6명의 탈레반 반군들을 참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처형이 실시되고 있을 때 미군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17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VOA에 금요기도회가 끝난 8일 오후 마을 주민들 앞에서 참수가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수된 희생자 중에는 아프간 정부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주 아친주 인근의 두 지역에서 ISIL의 공격을 가해 ISIL 대원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기상청 제공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연합군의 ISIL 대응작전이 성과를 내면서 ISIL이 점령지의 30%를 상실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안혜지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특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비오의 서울지구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 당국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해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된 것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의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평양 시각으로 지난 6일 정오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기상청과 유럽지중해 지진센터, 미국지질조사국, 중국지진센터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한반도 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 30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기관들은 지진의 진앙이 양강도 백암군 승지백암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폭발이거나 인공지진이며 규모는 기관에 따라 4.2에서 5.2까지 조금씩 차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사전 예고가 핵실험에 관련된 것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조선중앙TV에서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평양 시각으로 지난 6일 오전 10시 첫 수소탄 실험이 실시됐고 이로써 북한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 전열에 올라서게 됐으며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춰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수소폭탄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입니다.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에 이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이 과거 세 차례 감행한 핵실험은 핵분열 원리를 활용한 원자폭탄 실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중앙TV는 이번 실험으로 북한의 핵무력이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것이죠.
네.
북한은 이와 함께 수소탄 실험이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수소폭탄 실험에 며칠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정부 관계 당국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를 해왔다고 상기시키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태용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 직후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에게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수소탄 실험 발표를 할 때 미국 워싱턴은 한밤중이었는데요. 그래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5일 밤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내 북한의 핵실험장으로 알려진 장소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을 알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역 내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게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즉각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유엔의 움직임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오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열렸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로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언론 보도문은 또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중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언론 보도문을 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중대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안보리의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은 뭐 사전에 이미 예고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이죠.
네.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뜻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곧바로 방아쇠가 당겨져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비난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이죠.
네.
지난 6일 오후 즉각 결연한 반대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굳건한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를 해 향후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고위 관원과 대사를 불러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을 해서 지재룡 조중 북한 대사를 초치할 계획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반응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서 중국 반응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협의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의 제재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는 기탄 없이 규탄해야 할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서 화춘잉 대변인이 발표한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살펴봤습니다만 중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네, 더욱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한 당일 저녁 지대룡 조중 북한 대사의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6일 저녁 베이징 다오위 타이 조어대에 있는 국빈관에서 개최한 중국 외교부 신년 초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장수 조중 한국대사를 비롯한 주요국의 대사와 중국 관리들 그리고 지세룡 북한 대사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성명으로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하고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개련히 수호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중국의 입장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중국 외교부 성명에서도 많은 변화가 엿보였는데요. 그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중국 외교부 성명에는 특히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한다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1차에서 3차까지 핵실험의 즈음에서 발표했던 세 건의 외교부 성명에는 유관 각방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호소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핵실험뿐 아니라 북한의 각종 도발 사태 때도 자주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네.
이 표현 속에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있다고 보는 중국 당국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죠.
네.
이에 따라서 베이징의 북한 관측통들은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중국이 앞으로 진행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관측통은 특히 중국이 공식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개한다거나 주중 북한 대사의 초치 계획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대북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또 그 가운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중국의 반응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공개 발표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긴밀한 공동 대응을 펴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화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신성하고 흔들림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도 국방 핫라인 직통 전화 통화를 하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공동 발표문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12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미한 국방 한라인 직통 전화로 회담을 갖고 공동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미한 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이 확인한 이 확장 억제 능력,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네, 확장 억제란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은 지난 6일 전화로 의견을 교환한 뒤 다시 직접 만나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전략 자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무기와 장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움직이는 군사기지인 항공모함을 비롯해 핵 잠수함과 B-52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힙니다.
네, 그런데 미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백악관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을 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 당국의 초기 분석 결과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기술력이나 군사 전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과 정보당국도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실험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이 증폭 핵분열탄 어떤 폭탄입니까?
네, 증폭 핵분열탄이란 수소폭탄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 핵분열의 효율을 높이기는 하지만 다단계 폭발까지는 핵분열을 시키지 않는 핵무기인데요.
네.
위력은 40에서 150킬로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킬로톤은 TNT 화약 1000톤의 폭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탄이라는 점에서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관계 당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증폭 핵분열탄 실험으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국의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폭발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이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의 위력은 20에서 50메가톤, 메가톤은 또 킬로톤의 1000배이죠. 이번 핵실험의 6킬로톤은 상당히 약한 폭발력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도 폭발력 6킬로톤은 수소폭탄 근처에도 못 가는 정도며 만약 증폭 핵분열탄으로 실험을 했다면 3차 핵실험의 위력인 6에서 7킬로톤의 2배에서 5배까지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이 3차 핵실험 때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자료와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위력 면에서 증폭 핵 분열탄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전에 실시한 3차 핵실험 수준의 기술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보내드립니다.
거짓말처럼 너를 사랑하게 됐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경선에서 크루즈 의원은 현재 유일하게 트럼프 후보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 경선을 치르는 일부 주의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면서 트럼프 후보도 최근 크루즈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970년생으로 올해 46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쿠바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지가 캐나다이고 몇 년 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국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을 갖췄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미 학생 토론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했는데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후 부시 전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고 부시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법무부 차관보도 지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2012년 텍사스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으로는 첫 소수계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이후 티파티 등 극우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에 이은 2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최근 크루즈 의원의 출생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크루즈 의원이 캐나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니가 미국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 자격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크루즈 의원 본인은 대통령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반응입니다. 직접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크루즈 의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 이어서 공개 방송까지 출연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은 총기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총기를 그래서 규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고요.
네.
매년 3만 명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이 최근에도요, 지난 몇 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총기 난사 사건이 몇 달에 한 번씩 끊이지 않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 사회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진 않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새 행정명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총기를 파는 사람은 모두 이 정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네.
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정해진 총기상들은 다 물론 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네네.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박람회, 또 인터넷 같은 곳을 통해서 총기를 사고 팔 경우에 신원조회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허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요, 백악관 기자회견 등에서 미국인들의 손에서 총기를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보강하자는 것이라면서 총기 규제가 미국의 기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고 총기 폭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만 불편해질 뿐이지.
네.
지금 현재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 총기를 가지고 이제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 총 행정 명령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요. 이대로 가면 미국인들이 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조처를 곧바로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 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년 3만 명이 미국에서,
네,
총기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이 총기 문제는 이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당을 떠나서 총기 규제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실질적인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참 많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요, 본인도 물론 총기 규제가 힘들고 네.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네. 뭐 여성의 참정권, 또 흑인 노예의 해방, 네. 뭐 소수자들의 권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네. 걸려서 성취한 결과인데 총기 규제도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시각을 봤는데 보통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의 시각도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데요.
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매년 나오고 특히 최근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보면 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어린 네네. 학생들이 희생된 경우들도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맞습니다.
오바마 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에 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미국 헌법이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건 대통령 권한 위반이다. 오히려 이 총기 사고로 인한 희생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미국인들 가운데 67%가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줄일 수 없을 거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에도 출연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CNN에서 방송된 공개 방송에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면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지지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모두 받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도요. 자신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존중한다. 또 미국인들이 뭐 사냥이나 수집 뭐 이렇게 법적으로 총기를 네.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이 범인들의 손에 총이 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또 이런 노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모든 국민들이 네. 지지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공개 방송에 앞서서 미국 언론에 직접 기고문을 싣기도 했는데요. 이 총기 폭력을 국가적인 위기로 묘사를 하면서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총기 규제를 옹호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현재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총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촉구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대응에 관한 미 국방부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주도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 미군 대령입니다.
네.
워런 대변인이 이번 주에 그동안 ISIL 대응작전을 통해서 거둔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워런 대변인은 연합군 공습과 또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지상병력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ISIL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런 대변인이 이렇게 이제 수세로 현재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네. 처음인데 그만큼 이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에 뚜렷한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성과는 뭔가요?
네, 우선 워런 대변인은 지난 한 달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 대원 2,5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연합군이 지난 11월 이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충격적인 테러 이후에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참전국들이 이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워런 대변인 이런 가운데 이제 2,500명의 ISIL 대원이 한 달간 사망했다고 밝혔고
네.
ISIL에 가담한다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상전에서도 이 ISIL 대응 작전의 진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최근에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인 나마디를 이라크군이 탈환한 것인데요.
네.
이라크 정부군은 연합군의 공습 지원 또 수니파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ISIL이 지난 5월부터 점령했던 나마디를 최근에 탈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안바르주 전체가 수니파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에 대해서 비교적 이 호의적인 우호적인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현지 순위파 민병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런 대변인은요, 특히 지난 2014년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ISIL이 이라크에서 2만 제곱킬로미터, 시리아에서는 2000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점령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ISIL이 상실한 점령지가 전체 점령지에 비하면 어느 정도 넓이나 되나요?
워런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ISIL이 가장 큰 위세를 떨쳤던 때에 비하면은 30% 정도의 점령지를 상실한 겁니다. 상당한 부분을 네. 이제 상실을 한 것이죠. 워런 대변인은 특히 ISIL의 공세가 지난해 5월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는 점령지가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연합군이 ISIL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최근에 ISIL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생산 또 수송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집중해 왔는데 이를 통해서 ISIL 점령지 내에서의 원유 생산이 하루 4만 5천 배럴에서 3만 4천 배럴 정도로 줄었고 이로 인한 ISIL의 수입도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입한 자원에 비하면 이 ISIL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는 진전이 좀 더디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 ISIL은 이라크에서 수세 몰리면서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네, 이 워런 대변인도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요 이번에 이 그동안의 ISIL 대응 작전의 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지도가 있습니다.
네.
ISIL이 그동안 점령했던 지역, 점령했다가 이제 상실한 곳 아니면 새롭게 점령한 곳을 표시한 지도인데
네.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는 많은 점령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잃었습니다. 30% 정도를 상실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리아 서부 그리고 이 터키와 접한 시리아 북부에서는 일부 점령지를 새롭게 이제 넓혔는데요.
네.
특히 이제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은 ISIL이 외부에서 새로운 대원들을 수혈받고 또 물건을 밀수하는 통로가 됩니다. 워런 대변인은요, 이렇게 터키 접경에 ISIL 점령지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ISIL을 고립시킬 수 있고 ISIL 대응 작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이 ISIL 대응에 있어서 터키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터키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 덤퍼드 미 합참의장이 터키를 직접 방문하고요. 또 이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달 말에 터키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터키는 ISIL이 자국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벌이기 전까지는 사실 이 ISIL 대응 작전에 대한 협력에 좀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자국 병력 투입에는 제한적인 입장입니다.
네,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 대해서 주변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여러 곳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한다는 건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네.
있죠. 그런데 지난 2일에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주변에 건설한 활주로에 처음으로 이 항공기들을 착륙시키는 시험 운항을 했고요.
네.
6일에도 두 번째 시험 운항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요. 미국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이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활주로 등 이런 군사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네.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항공기 시험 운항까지 했으니까 정말 이런 요구를 다 무시하고 건설을 뭐 강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도 역시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영유권 분쟁 해역이죠. 그래서
네네.
이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주변국들에게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자국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게 된다면서 예상치 않은 충돌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항공기 시험 운항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뭐 중국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외무부 찰스 호세 대변인은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도 중국이 이 남중국해 건설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를 하면서 특히 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군함을 파견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이번 항공기 시험 운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이번 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항공기 운항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중국을 비롯한 영유권 분쟁 모든 당사국들이 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 매립, 또 시설물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관련국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네.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스플래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번 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이 집권인 시설들은 해안 순찰과 어업 연구 등 대부분 민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건설한 활주로가 실제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뭐 대체로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항공기 운항 시험을 한 이 피어리 크로스 환투의 활주로는 중국이 건설 중인 이 주변에만 이 건설 중인 활주로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한 이 피어리 크로스 환투의 활주로의 경우에는 이 활주로 길이가 3km에 달하는 비교적 긴 그런 길이의 활주로인데요. 그래서
네.
이 장거리 폭격기와 대형 수송기 또 중국의 최신 전투기 등을 모두 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주로를
네.
이제 자국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네네.
항공기 보호를 이유로 레이더와 군사통신시설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네.
군사화하게 된다면 주변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이런 미국의 대응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분명한 대응으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0월에 미국이 중국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구축함을 보냈고
네.
중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군함을 보낸 건 이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 계속 주변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발표를 번복을 했죠. 순찰 활동을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의원은요. 미국이 순찰활동을 연기하면서 중국이 영토적 야심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언론들에는요 중국이 해양 군사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태평양 함대 군함 숫자는 1990년대 후반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행한 데 관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3년 1월 9일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 될 리처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기를 꿈꿔온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선거 전에 닉슨 선거위원회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본부를 도청하려다가 적발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맙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던 리처드 닉슨은 1994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20년 1월 9일 오늘
The new nations hope to protect their fragile freedom through the international body that met for the first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연합국은 또 다른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연합국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설립 목적은 모든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협력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초기에는 크고 작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이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설립된 지 26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